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
에, 고향은 에, 물장수라고 소문이 난 함경남도 북청이에요. 북청. 네.
지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나영 씨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8년 겨울 압록강을 건넜습니다.
피를 100g 뽑으면은 북한 돈으로 4,000원이에요. 쌀 1kg가 60원이었을 때 4,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.
중국 땅에 가면 먹을 것도 거저 얻을 수 있고 피를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열차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.
야,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. 얘네들 딱 사다리 타고 두 명 딱 올라갔는데 얘들 두드려.
하지만 강 너머 중국 땅에서는 도망자로서의 불안한 삶만 가득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김나영 씨는 조선족인 척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중국 청도로 가게 됐습니다.
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하는 소개소가 직업 소개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자리 찾아라.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나무 씨는 차 싣고 같이 나왔는데
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신발 공장에 밥하는 아줌마가 됐습니다.
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,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.
하지만 사장님의 신뢰를 얻었던 김나영 씨는 곧 공장의 자제 담당자가 됐고 어느 날 사장님은 김나영 씨에게 공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며 구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김나영 씨는 자신은 조선족이 아니라 탈북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.
당신이 조선족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당신 이제부터 내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니까 당신 이제부터 이 신발 공장 사장이 당신이다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은 김나영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.
당신 이 공장 당신 해라. 당신 이제 당신 공장이다.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숙소에서 짐 자기 차 가지고 와서 다 실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아파트 왔잖아. 그 다음부터 둘이 동거하는 거죠.
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.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 부모님도 중국 땅에는 없었고 숨어 살아야 하는 탈북자라는 고백에도 자신을 인정해준 사장님 집으로 나영 씨의 짐이 옮겨졌습니다.
3일을 살았는데 하루는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하냐면은 자기 통장이고 도장이고 다 나를 주는 거예요. 술 먹고 취해가지고.
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.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.
지금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중국 돈으로 12만 원 있는 거예요. 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내가 그때 월급이 1,200원이었거든요. 한 달에 월급이. 근데 중국 돈 12만 원이 그 통장에 있고
김나영 씨의 100달치 월급이 들어있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돈을 버는 족족이 그 통장에 넣어줄 테니 공장이니 자재니 모두 원하는 대로 운영해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. 사장님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김나영 씨는 그렇게 꼬박 날밤을 세웠습니다.
그때 내가 북한을 나온 지 네, 6달인가 7달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. 이 돈을 쥐고 뛸까? 나 이제 중국말도 잘하겠다. 기차 못하냐? 장배까지 찾아가서 압록강 건너가면 이 돈이 어마 중국 돈 200원 때문에 내가 피팔라 넘어왔는데 12만 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. 나라를 위해서 애아버리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다 해서 용서를 당자금으로 통일거리 건설하는 아파트 이 자금을 써주세요. 이렇게 당자금으로 바치면 용서가 됐어요. 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야.
수용소 행위 분명한 반역죄도 무마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. 그것만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면 조국의 영웅으로도 환영받을 수 있고 어머니와 형제들과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.
나는 이거 가지고 가면 나는 평양시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기부를 많이 하면은 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2만 원 가지고 돈 바꿔서 내가 시집 가고 뭐 하고 내가 팔자를 고친다. 응? 이거 들고 뛰는 거다.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가야 되겠다는 생각 돼가서 옷은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시장 너무 불쌍한 거예요.
모든 것을 믿고 맡겨준 사장님의 잠든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. 공장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만났다고, 배우자를 잘 얻었다고, 이제 돈 벌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려 했던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
좋은 쪽으로 막 평양 쪽으로 막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이 사람 쪽으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. 내 앞이 좋은 거는 저는 안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엄마하고도 통화까지 다 했는데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러고 보니까 완전히 막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. 못 떠나. 그날 저녁에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벽에까지 침대인데 그냥 불도 안 켜고 그냥 이러고 기대고 앉아있다가 이제 나를 밝혔거든요.
아침이 되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싹 정리됐습니다. 부엌에 서서 남편을 위한 해장국을 끓이는 아내의 모습. 그것이 김나영 씨가 내린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.
나를 북한 사람이고 알고도 쫓아 안 보내고 나를 자기하고 살 것을 진짜 사장 사모님까지 만들어줬는데 내 이런 남자 배반하고 북한 가서 내 잘 되면 얼마 잘 되겠냐. 평생을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속 쓰다가 죽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장국 끓였어요. 그리고 신랑한테를 말을 못했어요. 어떻게 말해요. 내가 이 돈 띄고 뛴다고. 그럼 무슨 봐서 내 뭐 맡기겠어요? 그 다음부터 신랑한테 더 잘하게 되더라고. 야, 내가 뭔데 자기 돈 재산을 다 낸 뒤 맡기냐. 이 바보 같은 이 미련한 사람아.
안주인이 자리를 잡은 공장은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술술 잘 돌아갔습니다. 자재 담당자였던 김나영 씨는 사모님이라고 불리게 됐고 천군만마 같은 조력자를 얻은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래처 사람들 또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해서 아내 김나영 씨의 내조를 자랑했습니다.
우리 집은 맨날 바이어들 취급하다 보니까 방마다 이제 방이 세 칸이에요. 중국은 방이 많죠. 방이 세 칸이었는데 방마다 내가 이제 막 손님 맞아야 되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탄다면 새벽에 일어나 해장국 끓여주고 우리 신랑 또 뭐라 하냐면요.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저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.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양말 벗어서 집어던지고 자잖아요. 양말까지 다 빨아서 그날 말려가지고 그 방에다 다 그 라제딴 데다 다 올려놓고 아침이라는 해장국 먹여서 그렇게 바이어들 보냈어요. 저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침 출근할 때 막 구두 막 닦아주고 나는 밥 안 먹고 앉아서 구두 닦아주고 있어요. 그리고 남편 먼저 출근시키고 뒤따라 이제 밥 한 술 먹고 애를 유치원 보내놓고 나는 또 출근하고 이랬거든요.
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어느 날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김나영 씨는 갑자기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. 7살 난 딸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망을 쳐야 했고 남편도 일단 피하고 보라고 아내와 딸을 떠나보냈습니다.
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국경 넘다 보니까 공장이 돌아 못 가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내가 그동안 다 막 거래차고 거래하고 모든 거 하다가 지는 놀라만 다녔던 남자가 말도 안 돼요. 중국말도 안 돼요. 내가 다 통역을 해줘서. 11년은 있다 왔는데 중국말도 못 해요. 그러니까 한국 그 아 이제 중국 거래처들이 와서 말하는데 통해야 말이지. 사모님 어디 갔냐고. 로바냥 오라 그래라. 로바냥 없다고. 어디 갔냐고. 빨리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. 통화도 못한다. 아 로바냥이 폴라했구나. 도망갔구나. 네 마누라 네 돈 가지고 도망갔다. 연락이 안 된다니까. 이렇게 되니까 로바냥이 내가 돈 주고 달아난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들이 거래처가 와가지고 완전히 돈 내놓으라고. 이 상품이 나가야 하나 계약금 맞이 들어와야 하나 돈 주게 됐는데 달아났을 거지. 이 물이니까 너 이 새끼 돈 내놔라고. 한국 새끼 돈 내놔라고. 얘들이 이거 죽이겠다고 막 칼 가지고 묻어버리겠다고.
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. 말도 안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, 빈털터리 빚쟁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. 급기야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.
나 이렇게 잡혀서 살아서 못 나갈 것 같다. 그 같이 살던 여자 이렇게 돼서 내보냈는데 너무 갑자기 이제 공안들이 공장 닥치다 보니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까 이 수습이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지금 다 물건 나가던 것도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애들이 일 다 안 하고 이렇게 되고 공장 다 자재 들어가고 생산해 신발 다 들어가고 미신기 200대 다 실어가고 완전 나 지금 잡혀서 못 나간다. 돈이 얼마 있어야 나간다 하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손산이 하나 있던 거 팔았어요.
남편의 부모님, 시부모님은 살아서만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.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목숨값으로 내어놓은 부모님은 어떻게든 한국에만 돌아오면 살아갈 길이 있을 거라고 남편에게 애원을 했습니다.
너 임마 다 팽개치고 니만 살아서 나와야 된다. 너 장손이다. 너 살아 나와야 된다. 이제 공장이고 나발이고 다 걷어치고 나와라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신랑이 계약금 좀 받은 거 가지고 거래처들 안심을 시킨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날 잡아라 하고 그냥 몽땅 다 내 살던 짐이고 뭐이고 뭐 애고 뭐이고 다 짐 다 그냥 우리는 세 명이 그냥 몸만 온 거예요. 나는 딸하고 데리고 국경 넘고 신랑은 그냥 집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냥 여권 그 가방에 있는 그 여권만 딱 하나 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 밤으로 한국 나와버렸죠.
하지만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술 없이는 걱정을 덜 수가 없었고 술 없이는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.
밥 안 먹고 맨날 먹고 그 빌라 꼭대기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하고 아버지 엄마가 24시간 교대제로 묶어놓고 이 침대다 묶어놓고 지켰대요. 그냥 죽는다 가라. 그 우측이 아니라 그냥 자살해 죽고 싶은 그 정도였나 보죠. 술 안 싸다 주면 막 집이 다 둘러맞으니까 엄마는 무서워서 나가서 또 술 또 싸다 주고 술 먹으면 또 집에다 자고 또 깨면 또 내놔라 하고
캄보디아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한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던 긴 시간 동안 김나영 씨도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.
그러다가 이제 마누라는 어디 간지 연락도 안 되지. 그게 이제 국경 넘어서 캄보디아에서 석 달 있었지. 국정원 조사받는 동안 또 시간이 있었는데 연락을 절대 바깥하고 안 시키잖아요. 그 5~6달 동안에 연락이 없으니까 이거 어디가 죽었다. 마누라도 건너다가 지금 그냥 새끼 데리고 어디 국경에서 붙들려 죽었구만.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사람 못 아냐 죽자.
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.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.